한국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개척을 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개척을 했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척과 관련된 여러 글들을 이리저리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개척을 해서 현재 목회에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여러 목사님들의 글을 지난 10여 년간 연재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 전부터 그 글들을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편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목회 성공의 공통적인 한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척을 해서 수천 명 이상의 목회를 하는 소위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실제 그 글들에 실린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믿음, 소망, 사랑을 중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설교를 해야 한다. 모두가 힘겹게 살고 있고 그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인데 목사의 기준으로 잣대를 정하여 책망하기보다는 그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권면하고 사랑해야 한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현대인들은 소망을 잃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메시지는 대부분 소망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주일 설교 중 70% 이상은 소망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저는 성공한 목회자들이 자신 있게 기고한 이 글들을 읽으면서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고 어떤 메시지를 배척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의 기호를 탁월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성공을 하고 반대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는 상대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메시지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떤 동기에서 와서 어떻게 전해졌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입술에 담아서 증거되는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좋아할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레미야 20장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2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또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아주시는 그리고 그 입술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회가 그리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셨습니다. 권유하다는 것은 deceive,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저를 이기셨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는가 하면 예레미야는 그래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비록 재앙과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죄악의 길임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일토록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겁니다. 바로 뒤에 8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왜 조롱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저 왜냐하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포와 멸망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violence와 destruction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귀를 진동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만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22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리고 뒤에 5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리고 뒤로 가셔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절 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그리고 뒤로 가셔서 1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재앙과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게 사람들의 귀를 진동시킨 겁니다. 여기 진동시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쑤시고 따끔거리답니다. 그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 귀가 쑤시고 따끔거리는 겁니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목회의 현실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는 신자로서의 믿음의 삶은 이상과 거리가 많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20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여기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집 성전 유사장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유사장은 그 제사장들의 리더로서 성전의 질서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매일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재앙과 진노와 심판을 전한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귀가 따끔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서 그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갇힌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 가운데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어떤 방에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몇 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출입구를 말합니다. 이 출입구는 베냐민 진영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베냐민의 집 윗문, 어퍼 게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이 있습니다. 보통 이 방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두어 놓는 일종의 감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두어 놓고 거기서 고문을 하던 그런 방이었습니다.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잡아서 때리고 그 방에 가둡니다. 여러 고고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보통 그 방은 그 방에 갇히게 되면 이제 고문을 시작합니다. 손과 발은 쇠사슬로 채웁니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목에도 쇠사슬을 거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목과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문을 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거기서 당하는 고문을 그대로 다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치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난과 시련이 와도 괜찮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의 부모까지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뒤에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예레미야가 출생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던 자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16절에 그 사람은, 예레미야의 출생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으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으면, 아침에 부르짖고 낮에 떠드는 소리는 전쟁이 일어난 소리입니다. 전쟁으로 그가 죽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차라리 나를 태에 있을 때 죽였으면 괜찮았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여달라고. 아마 그 감옥에 갇혀서 수없이 많은 그런 죽음의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감사한 것은 다행히 예레미야는 그 다음날 풀려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다음날 밧수울이 예레미야를 찾고 해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행히 풀려났습니다. 아마 성전에 유사였던 이 밧수울이 이 정도면 됐겠지, 맛 좀 봤겠지, 그리고는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이 밧수울을 향해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밧수울이 아니라 마골 미사비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신을 쇠사슬로 꽁꽁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밧수울은 한 인간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채찍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풀려나자마자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밧수울을 향해서 마골 미사빕이라고 재앙을 선고합니다. 마골 미사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사방으로 테러, 한글로 번역을 하면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너 때문에 온 사방에서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부터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두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재앙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끈들에 관한 재앙을 선고합니다. 4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오. 밧수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끈이 밧수울과 같이 거짓을 선언하는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자신의 목회와 메시지와 삶을 동조해주는 같은 그룹에 제약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끝까지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친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을 보시면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수울이 붙잡고 있었던 두 번째는 부와 명예와 권세입니다. 학벌과 학위와 좋은 직장과 좋은 집과 좋은 차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에 테러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절 말씀 보시면 밧수울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밧수울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은 바로 토끼 같은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 바로 자기 가족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을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 가족들에게도 테러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수치와 모욕 속에 고문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가 풀려나서 다시 목숨 걸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밧수울에게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신자가 겪게 되는 현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지난 법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밧수울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저주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저기 마골 미사비비 지나간다. 우리가 마골 미사비비 아니라 네가 사방으로 두려움이다. 마골 미사비비다라고 수군거리며 조롱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가족도 가까운 친구도 전부 자기를 향해서 수군덕거리면서 마골 미사비비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네가 부정적인 말씀을 전하고 네가 재앙을 선고하고 네가 심판을 선언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다. 너만 없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예레미야도 언젠가 타락할 것이다. 유혹받을 것이다. 그때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자라고 공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수없이 많이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용기로 그 말씀들을 모두 거절하고 거역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를 제외한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로 성도들의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해서 성도들의 귀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 또한 그 메시지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만족시켜주고 인정해주고 동조해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또 귀를 닫고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몇 가지 그들이 전했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로 인해서 더럽고 악신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별것 아니라고 심상히 고쳐주면서 평강하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할까? 아, 이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편할 텐데, 이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인간적인 생각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버젓이 보고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평안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죄악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절대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동일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은밀하게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막아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센 세상의 죄악의 물결 앞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수없이 많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치욕과 모욕거리, 조롱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결심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결심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서면 그의 중심이, 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불이 타올라서 그 뼈가 여기 골수에 사무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활활 불처럼 타오르는 겁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기진해서 죽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담아주시는데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몇 번이고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고 또 돌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안 전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링입니다. 신자에게는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속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추스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패역한 시대를 거스리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히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이 깊은 영적인 수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을 때 드디어 예레미야는 두려운 용사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NIV 성경을 보시면 The Lord is with me like a mighty warri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용사이신 그 주님이 with me,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통령을 보면 주변에 경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빠르고 민첩하고 힘있고 용기 있는 많은 경호원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워리어가 되셔서 전사가 되셔서 보디가드가 되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마골 미사빕이라고 수근수근하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그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왜 좋은 직장을 포기하냐? 왜 샐러리를 많이 주는 것을 포기하냐? 왜 학위를 포기하냐? 왜 좋은 집을 포기하고 왜 좋은 것들을 얻는 삶을 포기하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현실들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신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